스포츠 이슈를 전문가가 아닌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의 눈과 입으로 풀어봅니다.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
박면 씨를 위해서.
나도.
네, 감사합니다.
녹음 당일이 발렌타인 데이예요.
아, 네, 그렇죠.
사랑해 주세요.
손으로 만든 초콜릿 처음 받아봤어. 네.
표정이 한번 말해봐라 이런 표정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연 씨가 직접 만든 초콜릿을 네.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색 내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형규 씨는 처음이에요?
손으로 만든 거는요.
네. 아, 아 진짜로?
어, 뿌듯하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솔로에 내가 낫네. 난 많이 받아봤으니까.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제 다가오는 수목금요일이 설날인데요. 다들 설날 어떻게 보내세요? 어디 내려가세요?
내려가야죠.
네. 내려가야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내려가실 거예요. 네. 저도 경상도 경산으로 내려가는데.
경산이 대구 옆이죠?
네.
경산
볼파크.
볼파크.
네. 삼성.
이군.
이군이 네. 있는 데죠.
유련장.
원효 대사가 태어나신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현희 씨 어디로 가세요?
저하고 저기 있는 아, 저 PD 친구는 광주로 갈 것 같고 네 전라남도 광주 네 광주 광역시죠.
현규 씨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충남 보령으로 갑니다.
충남
머드?
보령
머드 머드
네, 대천 해수욕장 있는 거기요. 아 이게 원래는 이제 학생 지금도 학생이긴 한데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내려가서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막 뻗대다 왔는데. 취준생이니까 못 내려가겠어.
요새 그래서 못 내려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요일 수목금이 연휴잖아요. 사실 저? 주말까지 다 연휴인데 수요일날 내려가서 금요일날 올라와요.
저도 금요일날 오는데 금요일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올라옵니다. 사실 할 일은 없는데.
아, 내가 철이 없구나. 나도 월요일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금요일날 바빠서 올라오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막 서울에서 계속 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미연 씨 같이?
접니다.
아, 미연 씨가 계신가요? 네.
뭐 옆에 있는데요?
접니다.
의정부가 굉장히 멀다고.
아니 멀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차가 막힌다고.
아, 네. 우린 다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가네.
차가 잠깐 막힌다고.
잠깐.
좋아요.
방금 이빨 물었어.
이빨 죄송합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교 최대였던 황희찬 선수의 일명 먹튀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아버지인 황원경 씨가 최근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포항이 당초 약속을 깨고 이제 과도한 이적 조건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을 했죠.
네.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 사건은 스포츠 팬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아, 네. 우선 뭐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지금 포항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였고 작년에 네. 19세 이하 대표팀이 현재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세대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탑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포항은 원래 연간 20억씩을 투자해서 유소년 선수를 길러오고 있었는데요.
포항이 유명하죠.
네, 그 시스템 아래서 황희찬 선수가 성장을 했는데 이 황희찬 선수한테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라는 팀이 접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럽 진출을 원했던 황희찬이 이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이적하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이게 또 포항 입장에서는 또 함부로 보내주긴 또 그렇잖아요. 많이 투자를 해온 선수니까.
돈 들였는데. 네.
근데 피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룰에는 어떤 룰이 있냐면 아직 프로 계약을 하지 않은 선수를 다른 팀이 데려가려고 하면 원 소속팀한테는 아주 적은 금액의 이제 육성비와 지원금만 지불하면 돼요.
네. 육성 지원금이랑 훈련 보상금이죠.
네.
근데 현재 황희찬 선수는 아마추어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황희찬 아버지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잘츠부르크라는 팀을 설득을 해서 잘츠부르크가 11억 원 정도에 이제 황희찬 선수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포항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두 팀 잘츠부르크와 포항이 이적료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황희찬 선수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파 룰을 이용해서 뜬금없이 이적을 하게 됐죠.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편법이죠. 편법.
편법 내진 탈법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꼼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황희찬 사건 터지고 나서 황희찬 선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반대로 포항 팀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느 쪽을 좀 옹호하시는지 좀 생각을 들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포항의 입장에 가장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은 황희찬은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 좀 잘못을 했어요. 이게 저는 사실 이 황희찬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황희찬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네, 그게 그쵸. 문제죠.
전례를 만들어버렸죠. 근데 K리그 구단들도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망주들을 유럽에 뺏기게 된다면 유망주를 키울 리가 없어요.
네.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이게 재밌는 게 재밌는 게라 말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포항이랑 황희찬 선수가 서로 맺은 계약 중에 이런 계약이 있어요.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포항과 계약을 안 하고 프로 계약을 다른 팀과 할 시에는 위약금 5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이런
네,
규정이 있어요. 근데 황희찬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물어야 될 위약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잘츠부르크를 협상을 해서 11억 원 정도를 포항이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포항이 잘못해서 일이 그르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지금까지 어쨌든 포항이라는 포항이 만들어놓은 그 유소년 시스템에서 자라오고 성장을 했던 선수인데 우리는 그냥 위약금적으로 얼마만 내면은 난 자유야 라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현규 씨는 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 황희찬이 잘못을 한 게 어쨌든 포항이 키워준 선수니까
네.
포항이 키워준 선수인데 이제 포항에서 안 뛰기도 했고 사실 유럽에 본인이 나가본 것도 아닌데 본인 꿈을 위해서 이게 자기 실력 믿고 자아 실현하러 간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황선웅 감독이 그렇게 말렸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렇죠.
1, 2년 정도 자세를 폼을 좀 잡고 가면 네가 스스로의 가능성도 좀 타진해 볼 수 있고 프로 세계는 엄연히 다른 곳이니까 포항도 괜찮은 팀이고 우리가 키워준 것도
에이전트도 말렸다고 하죠. 네. 이게 사실 알려진 거와는 다르게.
근데 황선홍 감독 말은 일리가 있는 게 본인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독일 가서
그렇죠. 네.
크게 실패하고 꺾여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애정이 섞인
뭐 설레라고는 손흥민 말고는 누가 있느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말렸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황희찬이 잘못을 하기는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세계에 도의라는 게 있나 싶기는 해요. 이거는 제도적 잘못이에요. 이건 협회 잘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오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끊어진 몇 달간을 이용해서 그냥 유럽의 잘츠부르크라는 구단은 그냥 이 선수가 탐이 나니까 접근을 한 거고 사실 포항의 입장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황희찬도 그렇습니다. 도의를 저버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건 제도적 허점이에요. 그 유스 선수를 잡아두려면 어쨌든 K리그가 이제 타 유럽 리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잡으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보완을 해야지 네. 이 상태에서 제2, 제3의 황희찬이 나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고요. 본인이 설례를 안 남겼어도 언젠가 제1의 누군가는 나왔을 거예요. 이건 네.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그렇죠.
류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로 네. 우선 입단을 한 이후에
네,
이제 바로 임대로
그렇죠.
이적을 했잖아요.
네.
이런 방법도 황희찬 선수가 제의도 받았고
네네.
본인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바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게 됐을까요?
제 생각인데 잘츠부르크는 당장 이 선수를 1군에서 쓸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잘츠부르크 지금 B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 후 이적을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줘 버리면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임대 후 이적이기 때문에 임대돼 있는 1년이나 2년 내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유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저도 형규 씨 말에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크죠.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현재 K리그 룰에는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드래프트를 참가해서 구단한테 지명을 받아야지만 프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네, 맞아요.
제도인데 이청용 선수 때는 자유계약이었단 말이에요.
네.
선수가 어릴 때도 구단이 유스를 통해서 키워온 선수가 있으면 중학교 3학년이든 언제든 프로계약을 할 수가 있는 룰이 아, 있었어요.
그때 중졸이었죠? 아, 중퇴였죠?
네,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군대도 면제받고 나가신
분. 네, 중학교 때 프로계약을 해서 네. 그래서 FC 서울에서 활약을 하고 볼튼으로 이적료를 많이 받고 이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런 룰이 아직까지 있었으면 황희찬 선수도 이청용 선수처럼 됐으리라는 보장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뭐 선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로컬 룰이 국제적인 룰에 맞춰져야 됩니다.
네.
좀 아까워요. K리그에서 뛰었으면 흥행을 담보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했고 뭐 유럽 가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는 뭐 크게 알박하진 아니지만
네.
어쨌든 포항으로서는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황희찬 선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포항이라는 팀이 키워줬고 그래서 포항으로 뛰겠다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이제 포항을 저버리고 외국으로 바로 이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간 겁니다.
네.
누군가는 이제 위대한 도전이라고도 하고요. 누군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미연 씨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반반인데
네.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물론 도의적인 측면을 저버리긴 했지만 뭐라고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저도 흔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곳에서 뛰는 거니까 어쨌든 이 황희찬 선수는 국내만을 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했던 곳에서 원했던 곳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니까 뭐라고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포인트가 또 닿아 있는 부분이 황인찬 선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12살 때부터 AC 밀란의 오퍼를 받았고
네.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유럽의 여러 구단한테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네. 히딩크 감독이 추천해서 뭐
네,
아인토벤도 받았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미 포항의 유스인 신분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황인찬 선수가 근데 포항의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의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정말 유럽의 좋은 클럽들한테 제의를 많이 받고 관심을 받고 본인도 유럽에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포항의 유스 시설을 더 일찍 나왔어야 했어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도 포항이 제공하는 그 시스템과 훈련 방식과 뭐 숙소 이런 편의시설을 다 제공을 받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거에 대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만약에 좀 더 신중하게 유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더 일찍 포항에서 나와서 학원 축구라고 보통 하죠.
네.
그런 데서 축구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말도 네. 있는 게 포항에서 계속 그러니까 포항 유스팀에서 유스팀 감독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이제 연계가 돼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자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희찬 아버지의 말이기는 한데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뭐 포항 유스를 갔든 포항 유스 팀이기 때문에 포항으로 계약을 하겠지만 뭐 그 뒤에 류승우처럼 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K리그에서 뭐 보여주고 가도 뭐 큰 무리 없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황희찬한테.
네.
그럼 뭐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겠죠.
네.
그 나는 애초에 유럽을 가고 싶었고 그 또래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세 이하 대표팀으로 뛸 때 그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본인이 굉장히 애가 탔다 그래요. 그 선수들은 지금 뭐 탄탄대로까지는 안 보일 수 있어도 어쨌든 유럽에서 기사가 나고 실제로 B팀이어도 뛰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네. 아무래도 어린 마음이니까 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비교도 되고 근데 나가고 싶어서 애가 그렇게 타는데 뭐 트라이얼이라고 해도 나는 가서 받아보고 싶고 나는 나가고 싶다 하는데 계속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그랬다더라고요.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포항에 대해서 너네가 너무 무리하게 불렀다.
아,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포항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키웠는데.
그럼요. 네.
포항이라는 팀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년 운영비가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중에서 20억을 유소년에 쓰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포항도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런 대형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55년에서 10년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형 선수를 위해서 매년 20억씩 투자한다.
근데 이런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기사에서도.
네.
청출어람이라고 네. 그 선배 그 후배입니다. 네. 또 유난히 또 포항 뉴스에서 네, 이런 일이 터졌어요. 네. 사실 포항이 그만큼 이제 뉴스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포항 제철고도 그렇고
세계적이고
전남도 근데 강해요.
어, 갑자기 팬심인가요?
왜 안 나오나 했네. 왜 안 나오나 했어. 아니 근데 여기까지. 포항이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거시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K리그에서 자국 선수들, 자국 뉴스 네. 선수들을 보호해야 될 그 아마추어와 프로 간의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또 정말 거시적인 얘기인데 K리그 수준을 높여야죠.
그렇습니다.
K리그에서도 충분히 직행할 수 있고 유럽으로 K리그에서 성공하면 그 지금 뭐 한국 프로야구가 그렇게 커가고 있는 것 마냥 시장은 오히려 더 축구 시장은 훨씬 더 크거든요. 유럽은 네. 리그가 대체 몇 개고 몇 부까지 있는데 K리그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유럽 가서도 성공할 수 있고 K리그에 정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이런 뉴스들이 떠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황희찬 선수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뭐 잘 컸으면 좋겠죠. 네. 뭐 잘 커서 우리나라에 뭐 성인 대표팀 가서 골 좀 넣고 하면 뭐 관객 입장에서 보기 좋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네. 다만 얘가 커서 올림픽 대표에 발탁이 돼서 뭐 군대를 면제받지 면제를 받으면은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국내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포항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상무나 경찰청으로 입단을 해서 군복무를 하려면 그 전해 1년간은 K리그에서 뛰어야 돼요.
왜 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5년 룰이라 그래가지고 유소년 선수가 이적을 하면은 그 5년간 K리그를 등록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말에 K리그가 2015년 계획을 짜면서 의결이 된 게 5년은 폐지를 하고 유소년 선수가 자국팀이랑 그 우선 지명을 한 자국팀이랑 계약을 안 하고 넘어갔을 시에 돌아오려면 그 지명한 구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동의를 안 해주면 한국으로 못 와요.
그럼 네.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일반 병으로 군복을
네, 현역으로는 아~ 일반
축구 선수로 할 수 없고 네.
굉장히 곤란해져요. K리그라는 것도 어쨌든 한국에서는 꽉 잡고 있는 그쵸? 프로축구 리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있는 제도적 장치와는 또 다른 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네,
거죠?
제도적인 부분이 손을 그쵸? 많이 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2, 제3의 황희찬은 분명히 나오고요.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가 뭐 몇 년에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또 나옵니다. 포항의 체계도 잘 돼 있고 포항뿐만 네. 아니라 전남도 네. 잘 돼 있는 뉴스 시스템 안에서는 분명히 나오게 돼요. 근데 제도적 보완이 없고 K리그의 발전이 없이는 분명히 또 뺏기니까 네. 네. 보완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간 거는 확정이 됐고요. 네. 잘츠부르크로
사인했고요.
네. 모차르트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네. 굉장히 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리고 레드불
아, 네. 그렇죠. 아,
레드불의 팀이죠. 레드불 팀.
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네. 스스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도 그렇고 다 윈윈할 수 있게 황희찬 선수가 저는 금이 환영하면 양팀 다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네. 이왕 네. 간 거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예, 이런 논란이 한때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로농구 KBL이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일 KBL은 국제농구연구연맹의 기준에 따라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해왔어요. 앞으로는 터치아웃 여부가 불분명할 때도 감독이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 KBL에서 이제 판정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죠. 아이고.
정말 많았죠. 꽤 네. 오래됐죠.
있었죠.
욕해도 되나요?
안 돼요.
조금 많았어요.
조금 있다가.
네. 입모양으로만 하세요. 소리 내지 말고.
계속 뭐
소리 내면 안 돼.
판정 네. 논란은 몇 년째 이어져 왔었고요. 네.
유명한 심판들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황순팔 네. 지금은 황현으로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개명하셨어요. 오래 개명하셨어요.
일부러 개명하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개명하면 넌 줄 모를 줄 알았지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이게.
그분이 정말 엄청나신 심판이에요. 네. 2013, 2014 네. 한국 농구대상 심판상 네. 프로농구 심판상 뭐.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네요.
심판상 많이 받으신 분이네.
사실 이렇게 계속 막 논란이 있었어도 KBL에서는 되게 고강도 자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럼요. 무조건 심판 위주로 해줬죠. 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좀 터졌어요.
많이
좀 많이. 예를 들어 드리면 25일이죠. 네, 울산 모비스랑 인천 전자랜드 경기.
네, 지난달 25일. 네,
1월 25일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네. 이게 되돌려서 그 영상을 보시면 왠지 좀 재밌어요.
네.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유동훈 감독의 그 표정과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던 네,
제가 유동훈 감독을 좀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쾌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아니 왜 그런 거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경기가 아마
바락바락.
레더 선수죠?
네, 레더 선수가 네.
조금 억울하게 파울 판정을 받고
테크니컬 파울 판정을 받았죠.
네. 네.
두 번 연속으로 받고 바로 퇴장을 먹었는데
두 번째 공을 발로 찬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네. 테크니컬 파울이 맞아요.
네. 네.
그건 확실히 맞는데 처음에 터치아웃을 지적을 당했을 때
네.
그냥 양팔을 들어서 그냥 잠깐 이렇게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테크니컬 줬단 말이에요.
이건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거를 주면은 우리나라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안 받을 선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유동훈 감독이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테크니컬이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도 인정한다. 첫 번째는
맞아 맞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고 그래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심판이 잠깐 휘슬 입에서 떼고 그쪽으로 어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다시 돌아서더라고요. 아니 무슨 어필이냐고 말을
엄청
해달라고.
화를 냈었어요.
네, 엄청 화를 냈죠 그때.
그 화내실 때 밑에서 마이크맨이 이렇게 막 들고 가는데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마이크맨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거의 그
언짢으시죠.
기합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마이크.
네.
근데 이제 변경된 룰이 비디오 판독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확대라는 게 어떻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뭐 기존에 이제 국제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추가가 된 게 이제 터치아웃 여부가 불분명할 때 누구 손 맞고 나갔는지 누구 몸을 맞고 나갔는지 그걸 모를 때랑 이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파울을 U2 파울이라고 불러요.
네.
U1 파울은 이제 통상 속공 파울이라고 부르고 그냥 쟤는 운동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U2 파울을 주거든요.
작년에 뭐 헤인즈 선수 같은
네. 그런 원래는 이런 파울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네.
영어라서 힘들어요.
힘들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이런 파울이 원래 있었는데
네.
KBL 이거 로컬 룰입니다.
네.
두 개를 나눠서 한 거예요. U1 파울과 U2 파울이라고.
이것도 근데 논란이 많긴 하죠.
논란이 많은 게 당연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눈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속공 상황이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수비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건 논란이 있는 규정이죠.
네, 속공 파울도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무튼 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파울인지를 확인할 때랑 그 3점슛 라인 근처에서 슛 동작할 때 오펜스 또는 유트 파울이 있었는지 확인할 때
네.
이제 이때 감독이 비디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감독이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4쿼터 및 매 연장 쿼터 종료 2분 이내인데 이게 또 그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감독 어필을 받아들인 거든 본인이 애매해서 했든 뭐 그거는 어쨌든 주심 재량으로는 언제든 비디오를 볼 수는 있어요.
이 네. 부분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아까 유동훈 감독도 뭐 말해줘야지 했는데 그때도 뭐 비디오 네. 판독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내가 보기에는 비디오 볼 게 아니었으니까 라고 네. 생각을 했겠죠.
그때 유동훈 감독한테 욕먹던 감독의 그 심판이 원래 제가 좋아하던 선수였어요.
아.
나산 플라망스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이름이 김도명이라고
아.
식스맨으로 꽤 쏠쏠한 선수였는데 아, 안타깝더라고요. 참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단호박을 드시고
네.
네 어쨌든 농구도 그렇고 이제 최근 스포츠계를 보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거나 확대를 하는 게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판독이라는 것 자체가 오심을 막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네.
오심하니까 다들 기억에 남는 오심 있으세요? 뭐 농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뭐 유명한 것들이 많죠.
네.
제가 알아보다가 그게 확실히 오심이더라고요. 허재 감독이 한창 패러디가 쏟아졌던 이게 불나기야 했던
아, 네, 그건 오심이었죠.
네, 네 100% 오심이었는데 네. 비디오는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죠.
네. 네. 재작년인가 경기였을 거고 2013년 10월 15일 경기네요.
네.
장민국이 석점을 던지는데
네.
막았어요. 막았는데 어쨌든 슛할 때 손을 치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슛할 때 손 치면 파울이거든요.
무조건 네. 파울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파울인데
손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팔에 약간이라도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파울입니다. 무조건.
근데
네.
심지어 손을 쳤어요. 근데 파울을 안 불고 그대로 블락 처리 된 다음에 역습을 당해서 골을 먹었단 말이죠. 물론
네.
이 경기가 뭐 크게 화제가 된 거는 허재 감독의 어필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기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네.
이게 올 시즌에 삼성이 54점 차로 지기 전까지 최다 그 네. 사이 경기였습니다. 43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어필 과정이 웃겼습니다. 허재 감독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전 감독님이시죠. 허재 전 감독님이 발음이 좀 안 좋으신데 이게 불락이야? 어 이게 불락이야 하는데 불락 있잖아요. 불고기 낙지.
네, 아 불낙.
어, 불낙볶음면 광고랑 합성돼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불락이야 하면은 뭐 어디서 나온 불락이라고 이렇게 내레이션이 나오고
한참 재밌었는데 그
아 그런 거 누가 하는 걸까? 나 항상 궁금해.
정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네.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요.
약을 빨았다고 하죠.
기억에 남는 네, 오신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아 뭐 저는 옛날에 작년이죠. 그 손흥민 팀 동료 아. 네, 어. 스테판 키슬링이라는 네.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옆 그물에 들어갔는데 네. 골로 인정했었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옆 그물 골인데
그보다 더 엄청난 오심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옆 그물 골.
아,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그 되게 이런 선수가 있어요. 옛날 디트로이트의 투수의 야구예요. 야구 네, 메이저리그인데 갈라라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만도 갈라라가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투수가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9회 말 투아웃까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유격수 땅볼이어서 1루로 던졌는데 누가 봐도 아웃이에요. 네. 너무 거리가 컸거든요. 근데 심판이 세이브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이 아닌 선수로는 역대 10번째인가 9번째인가 굉장히 희귀한 기록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안 됐었죠.
그 다음날 심판이 네.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맞아요.
울면서? 네. 네.
당신의 대기록을 망쳐서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
그 심판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짐 조이스라는 심판일 거예요. 오,
네. 기억력 되게 이름, 좋으시네요.
이름 계시네. 네.
주심으로도 요즘 많이 나오시고.
멋있어요.
네.
뭐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오면 멋있긴 하죠.
근데 그런 갈라라가도 모습 참 필요한데 우리나라 심판들도.
근데 갈라라가도 되게 쿨한 표정으로 네.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멋있다.
선진국.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점이. 미연 씨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야구도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전 동계올림픽 종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되게 즐겨봐요.
아 동계올림픽을?
네네. 오. 좋아해요. 오. 직접 막 갈 정도로.
예를 들면
밴쿠버 같은데?
아니요. 아니,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종목을 예를 들면
쇼트트랙도 좋아하고 아, 네. 제가 옛날에 스케이트를 잠깐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피겨?
키가 이렇게 작은데도?
네? 아 메토키 얘기를 하세요? 네?
재밌다 재밌다.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키 얘기 왜 여기서 꺼내세요? 키랑 상관없어요. 스피드를 했었어요 잠깐. 스피드는 작아서 잘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건 작은 손자 되게 네.
무게중심이 낮아서
오히려 이걸 이게 컴파스가 안 되니까 느리지 않을까요? 아닌가?
넘어가요 키는. 네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거니까 스피겨도 네. 좋아하고 스피드도 좋아하고 쇼트트랙도 좋아하는데 네.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밴쿠버 올림픽 때. 네. 그때 이제 저희 쇼트트랙 여자 개주 보셨어요? 다들? 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공사가 좀 당황했어요. 아. 김연아 경기도 겨우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이 됐죠. 네. 심판.
왜? 왜 실격된 거야?
그게 저희가 이제 중국의 순민민 선수라고. 이제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이름을 알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
저 지금 두 분 소개팅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그윽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살다 소개팅 중계되구나.
아니 손민민 선수랑 이제 부딪혔는데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네.
혼자 신체 접촉이
네 잠깐 이렇게 있다가 혼자 방향을 못 잡고 넘어지셨는데 이제 심판이 실격이다. 부딪혀서
옛날 안톤 오노 같은 그런
오노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아 정말요? 네. 아, 성수범이었구만.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억울했죠. 1등으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멀싸 안고 울다가
갑자기
실격이라고 하시니까
4등 팀만 갑자기 환호하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저도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분은 그걸 보여줬었어요. 네. 좀 결승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거는 보여줬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부대원들끼리 엄청 욕을 했었던
군대에 계셨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독일 월드컵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와 스위스 경기
네, 맞아요. 독일 월드컵
네. 네. 그때 정말 뭐 오심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편파 판정급으로
그 옵사이드 두 번째 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네. 뭐 이게 판정이 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부심이 어쨌든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럼 이제 부심은 오심이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이훈재 선수가 이제 막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었고 그때 이제 프라이 선수가 골을 넣고
프라이가 넣었었죠.
네. 참 이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오심이고 오심 때문에 멈췄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된 판정을 하면서 우리는 어리둥절하면서 꿀을 먹고 이게 정말 뭐 짜여진 각본도 그렇게 짤 수 없을 만큼 어이없게 꿀을 먹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이제 뭘 하든 불 때까지 네. 끝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요.
아무래도 깃발이 바로 들었으니까.
네.
이거는 좀 우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근데 신문선 해설이
그렇죠.
옵사이드라고 소신을 말했다가
아이고
그때 가차 없이 잘렸죠.
정말 불쌍했던 게
지금까지 중계 못하세요.
그분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 해설위원이었잖아요.
네, 해설 원톱이죠.
네, 네.
근데 어느 날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피파 온라인 게임 리그 중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어떡해. 가슴이 아팠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옛날에는 정말 막 패러디도 많고 성대모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도 네.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아직은 참,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니까.
네.
앞으로 이제 비디오 판독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이거 확대로 인해서 KBL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신가요?
이게 그 2월 2일부터 확대 도입한다고 기사가 나고 그때부터 네.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뭐 한 3일 정도 비디오로 한두 경기 정도 갈리고 그랬어요.
네.
3일 동안 경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도입된 지 2주쯤 돼가는데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오심이라고 어필을 해도 심판이 안 받아들여주면 그만이고
네.
프로농구 감독들이 결정적인 오심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제소를 하죠. 그 이게 오심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경기가 끝나고 제소를 하는데 그게 지금 오심률이 50%예요.
네.
현실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네. 네. 높죠?
비디오 판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더 어이없는 건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돼서 심판이 비디오를 보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서 오심을 내렸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알아왔는데 2월 5일날 전자랜드와 KCC의 경기였는데
네.
하승진 선수가 쏜 슛이 포웰 선수가 블락을 했어요. 슛을 쐈을 때 그 슛이 백보드에 맞은 이후거나 아니면 최고 정점에 네네. 올라가서 공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블락을 해버리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득점을 네. 인정해주는 게 골텐딩이거든요.
그쵸.
근데 KCC에서 비디오를 요청을 했어요. 이건 골텐딩이다.
네. 말도 안 되는 판정이었는데.
근데 리플레이를 봤는데 정말 골텐딩이에요. 떨어지고 있었어요 공이. 근데 심판이 리플레이로 보고 비디오로 판독을 하고 나서 블락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보드 맞지 않았나요?
네, 백보드 맞았던가 아니면 정점이 떨어졌나 그랬는데
백보드 맞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해설위원도 현주엽 해설위원이었는데 이건 분명 골텐딩이라고 네.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디오를 봐도 오심이 생기는 이런 사례까지 나와버렸어요. 정말 어이없이
그래. 프로야구 심판들 욕할 게 아닙니다. 농구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팬들의 말이 맞아요. 이거는 심판도 한번 외국 심판을 들리고 오는 것도 어떨까. 한번 K리그에서 한번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분데스리가 심판을 한번 데려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깔끔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NBA나 아니면 유럽의 좀 상위리그 같은 데서 심판을 네. 좀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우선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비디오 판독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말씀 안 하시겠지만
네.
지금 심판 이 비디오 판독 이거에 지금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에요. 권위도 농구가 있어야 심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권위 좀 내려놓고요. 비디오 판독 많이 좀 허용해주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봤으면 제대로 판단을 좀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농구 선두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규리그가 팀당 5경기에서 6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모비스 그리고 SK 동부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나머지 자리는 이제 어떤 팀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여기도 거의 정해졌죠?
우선 4위는 LG, 5위 오리온스, 6위는 현재까지 전자랜드고요.
현재까지?
네.
이제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이제 2위와 6위입니다. 2위가 바로 플레이오프 할 수 있고
네.
6위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미연 씨가 물어보신 것처럼 어느 팀이 올라갈 거냐? 이거는 이제 6위가 누가 되느냐? 이 질문이실 것 같은데.
네.
7위가 KT입니다.
네.
근데 전자랜드와 현재 3.5 게임 차고요.
오늘 지면 4 게임 차.
지금 방송 중에는 지금 20점 차로 지고 있는데.
네, 20점 차로 지고 있다는 제보가 왔어요.
네, 아마 4 게임 차 될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전 감독님. 아.
이게 상대 전적에서도 KT가 전자랜드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승 4패로 밀리고 있어요.
뒤집어야 되는군요.
동률이 돼도 전자랜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5게임 차라고 봐야죠. 전자랜드랑 KT랑.
어떠세요? 관일 씨가 KT 팬이라고 하셨는데 네. 팬심을 좀 섞어서 네. KT의 뭐 6강 진출 뭐 가능할 것 같은가요?
아,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사실 마음 놨어요.
인정하셨어. 네.
마음을, 아 그래요?
네 마음을 놨는데
아, 그냥, 너무 프레스 당황했어. 네,
그냥 이거를 입 밖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속으로는 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언제 받아들였냐면은 그 KGC랑 만나 지난주에 만났을 때 있었는데 그때 네. 졌을 때 딱 마음을 놨어요. 아 이제 힘들겠구나.
이제 4, 5, 6이 LG, 오리온스, 전자랜드인데 네.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오리온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접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었어요. 오리온스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편이어서 여러모로 정이 안 가는 팀이에요. 사실 KT 입장 KT 팬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년에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팀이 올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 이후에 네. 전력봉합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성적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아 물론이죠. 저는 이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김동관 그러세요? 감독도 이런 말을 한 적, 그 해설위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외국인을 데려온 거잖아요. 네네. 어찌 됐건 아무리 득점력이 좋은 선수라고 하건 나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 선수 득점 2위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다고 해서 직접적인 플러스 요인은 힘들죠 사실. 나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온스가 약간 외곽 위주의 농구인데 골밑을 좀 든든하게 지켜줘야 돼요. 네. 외국인 선수가.
가르시아가 그게 안 되니까.
네. 근데 가르시아가 오히려 더 지금 왔던 라이온스 선수보다는 훨씬 더 골밑에 많이 있어주는 선수였죠.
맞아요. 라이온스 맞아요. 네. 네,
둘 다 길레너터나 라이온스나 둘 다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력 보강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라이온스
네.
삼성 있을 때 계속 좀 가운데로 파줬으면 좋겠는데 김준일 혼자 가운데서 그냥 계속 그냥 울면서 싸우고 있고 얘는 신나가지고 바깥에서 외곽만 던지는데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님 말고 막.
근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저희가 우리나라가 뽑을 때 네. 전통적인 4, 5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선수들이 KBL에 오지도 않고요. 네. 근데 단순히 키가 크다고 뽑아와서 네. 너 키 크니까 4, 5번 해라 네. 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선수한테도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그걸
네.
단시간에 한 시즌 만에 막 너 4, 5번 가 키 크잖아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신장 제한 두고 다시 나눠 뽑는 것도 또 도입이 됐고 그래서 네. 뭐 풍성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을 보면 외국인이 4번 5번에 꽉 박혀 있는 팀들이 괜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지금 한국 농구의 한계인데 뭐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국내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김준일은 사실상 용병이에요.
맞아요.
아 잘하더라고요. 네. 신인왕 어떻게 보세요?
신인왕은
이승현 선수랑 이제 좀 경쟁 중인데
김준일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승현이 풀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삼성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준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미 스탯도 김준일이 훨씬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스탯 싸우러 간 느낌으로 네.
김준일 받아야 되는데 네
팀이 아, 좀 아쉽죠. 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네. 팀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농구 팬들은 과연 누가 1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 지을까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동부가 정규리그 막판에 무서운 상승세로 치고 올라와서 모비스랑 SK 양강 체제를 깨뜨렸는데요. 세 팀 간의 게임 차도 크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한두 경기처럼 붙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팀이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까요?
지금 1위랑 3위가 두 게임 차. 네. 그리고 2, 3위는 0.5 게임 차.
그렇죠.
동부가 SK는 잡을 것 같은데 저는 1위는 모비스가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비스가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비스가 다른 팀을 상대로 질 것 같지가 않아요. 동부도 안 지겠지만 이게 두 게임 차를 뒤집을 만큼 모비스가 패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모비스가 잘한 아 동부가 잘한다고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최근에 프로농구는 프로야구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뒤집 박죽으로 싸우고 막 뒤집히고 뭐 해도 어쨌든 삼성이 우승하는
너무 슬퍼.
지금 프로농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인간적인 팀이에요 모비스는. 나름 고꾸라지기도 하고 많이 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1등하는 팀입니다.
요즘에 모비스가 심상치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요즘에 심상치 않은 걸 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팀이 양동근이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는 팀이에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100%.
양동근이 벤치를 들어가면 네. 거의 7위, 6위 네. 이 정도 전력밖에 안 되는 팀이에요.
삼성급이에요.
네, 볼이 안 돌아요.
삼성보다 좀
삼성보다는 아니야. 삼성보다 안 좋을 순 없어요.
삼성보다 좀 네. 잘하는데.
감독한테 패싸진 않거든요. 무비스가.
아, 그 모 네. 선수 그.
근데 양동근 선수가 지금 유일하죠. 네. 올 아시안 게임 갔다 왔던 선수 중에서 아예 한 번도 안 쉬고 전 경기를 출전한 유일한 선수인데 네. 지금 현재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어요. 얼마 네. 전에는 연장까지 갔는데 45분 풀타임을 뛰었어요. 하필이면 KT전에서.
정말 대단한.
정말 잘 뛰더라고요. 네. KT 이길 수 있었는 경기였는데 아무튼. 근데 요즘에 양동근 선수가 약간 힘에 부쳐하는 게 보여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 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동근이 없으면 정말 못하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체력적인 양동근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고 그 받쳐줘야 될 김종근 선수라든지 이대성 선수가 많이 성장을 못해서 네. 모비스에 약간 위기가 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비스가 이런 적이 정말 처음 봤는데 요즘 베스트5라고 하는 그 주전급 선수들 외에는 득점이 거의 없어요. 네. 네. 모비스, 제가 모비스 경기를 몇 년 동안 봤지만 이런 식의 양상은 처음 봤어요. 모비스가 좀 상태가 조금 수상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비스가 조금 내려가고 동부가 올라와서 네, SK 동부가 나가거나 모비스 동부가 나갈 것 같은데 동부 모비스가 나갈 것 같은데 네, SK가 가장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즌 성적이 똑같으면 상대 전적을 따지게 되는데 SK가 동부한테도 열세고 모비스한테도 열세거든요. 지금 네. 상대 전적이 뭐 SK가 가장 불리하죠.
동부가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동부 산성 네.
요새 김주성 선수가 석점슛 이게 너무 좋아요.
아, 네.
던짐 다 들어가요. 네.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모비스가 골밑이 되기 때문에 3점슛만 좀 지원이 되면 잘할 수 있는 팀인데 요즘에 3점슛이 좋더라고요. 꽤 좋더라고요. 두경민도 다시 좀 넣고 있고 네. 네. KT에서 넘어간 김종범 선수가 좀 아깝네요. 잘하더라고요. 되게. 네.
박지현도 완전 잊혀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네, 또 살아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박지현이 약간 모비스의 양동근 스타일이에요. 박지현 없으면 볼이 안 돌아요. 네. 네. 왜냐면 그 다음 가드가 김현중이란 말이에요.
그 선수도 참 옛날에는
아,
많이
진짜 가드가 중요합니다.
그 선수가 모비스 때는 정말 잘했잖아요.
모비스 때만 잘했죠. 네. 전창진이 그거 속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유재학 감독이 진짜 잘 용병술이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렇게 네. 따지면 SK가 좀 루트는 괜찮은데 주의정이 아직 건재하니까요. 네. 김선영이 좀 빠져도 네. 주의정이 커버를 쳐줄 수는 있는데 네. 포워드가 좀
네. 근데 플레이오프는 단기 싸움이기 때문에 SK는 코튼 힘스 이렇게 쓰면 뭐 절대 우승 못해요. 왜냐면 골밑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네. 코튼 힘스를 너무 못 쓰잖아요.
확실한 네. 5번이 없고 힘스가 그렇게 잘 네. 싸워주는 부분도 잘 못 쓰는 건지 본인이 잘 못 싸워주는 건지
아마 그래서 늘 챔스 우승을 모비스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양동근이 너무 잘합니다. 네,
저는 모비스 팬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희 씨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양동근 아니면 안 된다. 네. 저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양동근이 계속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지치면 안 되겠지.
적어도 올 시즌은 진짜 큰 부상이 없지 않는 한 챔피언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올 시즌은 아마 1등은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양동근 선수가 뭘 먹은 것 같아요. 요새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뭘 먹어
네, 뭐
체력이 안 떨어져요. 올 시즌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이 좀 걱정이죠. 오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전 불살르고 내년에 약간 확 하향세가 올 것 같은 네. 느낌은
나이도 약간, 많이 네. 들어서
근데 미연 씨는 좋아하는 팀이 있나요? 농구에서?
아니요. 저는 농구를 잘 몰라서 저 오늘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네. 아까 관희 씨가 말한 것처럼 SK가 힘들 것 같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팀을 응원을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 그래요? 삼성을 응원하세요.
왜요?
정말 안 되는 팀이니까.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팀을 네. 응원하겠다.
그 중에서 네. 네.
저는 참고로 농구는 KCC 제일 좋아하고요. 네. 아. 그 다음 삼성입니다.
얼마 전에
왜 KCC 아 대전팀이었구나 옛날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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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얼마 전에 감독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네. 한 뭐 자진사퇴를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저는 이번에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농구 얘기를 하길래 꿀찌 싸움도 혹시 모른다 이게
네. 어, 네 맞아요. 네.
꿀찌
아,
싸움 네.
1.5 게임 차밖에 안 남았다. 네.
지금 한 경기 반 차였는데 제가 어제 KCC 모비스전을 보고 오늘 삼성 농구하는 걸 보니까 꼴찌 싸움이 점화는커녕
더 굳어진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추승균 감독 대행이죠 지금. 네. 추승균 코치가 팀을 좀 잘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뜬금없이 김효범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KCC는 어쨌든 불의의 요소라도 있는데 삼성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9위 10위도 굳어지지 않았나.
KC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KCC 팬이시라면 올 시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김민구.
김민구. 처음부터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다 김민구예요.
네.
이번 부진의 원인은.
네.
모든 그 KCC 부진의 모든 요인에 진짜 딱 점화였잖아요.
네.
김민구가 아니었으면 김태수를 억지로 트레이드 안 해왔을 테고.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강병현이나 장민국 잘 뛰고 있었을 테고.
네. KCC는 지금 감독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팬으로서. 추승균 감독이 계속 할까요?
사실상 올라간다고 봐야죠.
네,
사실상 그 어쨌든 허재 감독, 허재 전 감독이 언제까지 할지는 몰랐어도 차기 감독은 추승균이라는
그렇죠.
말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게 지금 감독 대행이라는 입장으로 좀 더 일찍 땡겨진 것뿐 내년에는 정식 감독으로 들어가긴 할 건데
네.
추승균이 얼마나 팀을 다 잡을 수 있을지는 약간은 미지수예요. 지금 팀이 워낙에 무너진 상태라서.
작년 김영만 감독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김영만 감독도 작년 감독 대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잘하잖아요.
네.
또 모르는 거예요.
회춘하는 선수도 있고 뜬금없이 터져주는 선수도 있고 해야
그럼요.
되는데
지금 KCC는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이미 다 그려놨던 청사진이
무너졌어요.
개막하기 얼마 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하면 원래 또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황희찬 선수의 이적 논란과 프로농구 비디오 판독 확대 그리고 프로농구 순위권 다툼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원없이 말씀들 다 많이 하셨나요?
아 근데 형규 씨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네.
아, 난 오늘 준비 안 해가지고 말 많이 못할 것 같아.
잘 모르는 맞아요. 거라고.
제일 많이 하던데. 내가 네. 봤던 형규 씨 중에서 말 제일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연 씨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관희 씨가 너무 신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즐거워 보이셨어요.
관희 씨는 하루 종일 미연 씨를 보고 있어요.
아 아니에요.
집에 갈 때도 봐야 되겠다.
네, 발렌타인데이인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내라니. 야, 나는 뭐가 되냐 그러면.
아니에요.
아,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녹음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방송은 월요일에 나가죠?
네.
네, 이번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스튜디오가 문을 안 엽니다.
스튜디오도 쉬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거르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아쉽죠.
아쉬워요.
저희도 이제
그럼요.
애청자분들을 못 만나고요.
이제 좀 자리 잡혀가는.
아, 정말요?
잡혀가요?
난 잘 모르겠지만.
아, 그 썸네일도 바꾸고.
아,
네, 맞다.
맞다. 그 썸네일 형규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도움 주셨잖아요.
나는 그 지인을 모르니까 형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면
감사. 네. 아 진짜 감사해요.
전해드리고 싶네요.
김동선 씨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름 뭐라고요?
김동선 씨.
네. 네.
동선 씨.
아쉽지만 청취자 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저희는 한 주 거르고 3월 2일에 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3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개강.
아니야 아니야.
무슨 날이지?
누구 생일인가?
저 이사 가는 날.
아, 어떡하라고?
되게 말 잘하시네요, 몇
어떡하라고?
아니, 이거 편집 안 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말씀하실 때 받아줘라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무슨
어떡하라는 건지.
사실 각오를 하고 듣는 거긴 한데 어떻게 네.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귀향길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모든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를 제대로 씹고 맛볼 때까지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는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